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며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아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들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요단강가에 나온 예수에게 세례를 준 역할을 감당한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개의 복음서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후에 몇 장면이 되지 않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며 특히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죽음을 회상하는 헤롯 왕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께 가졌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의 가르침은 모든 유대 선생들을 뛰어넘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의 말에 아픈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그의 명령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간단한 질문 같지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질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답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끝없이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그의 사역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해와 자신들의 경험에 의지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대답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널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행했던 그 기적들이 오버랩되면서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라는 나름대로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면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 중에 하나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전통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나름 일리가 있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또 헤롯이 대답하지요. 헤롯은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동생 빌립보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러한 비판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던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이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등장과 그의 죽음은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서막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마감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하기까지는 약 400여 년의 긴 침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는 이러한 말씀의 기근의 시대였죠. 물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버려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라기 예언자의 이야기를 끝으로 구약의 예언자의 전통에 서 있는 인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의 전통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긴 말씀의 가뭄의 시기를 뚫고 드디어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분명했습니다.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당신들이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시기로 한 그분을 기다리라. 이러한 그의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있던 광야로 나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시기로 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머리 위로 내려온 이후에 세례자 요한은 복음서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화려한 오프닝 무대를 하고 주인공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그러한 사람처럼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길 뒤로 사라져 갑니다. 예언자의 시대가 이 요한을 마지막으로 그 화려한 막을 내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막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셨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은요, 예수의 그러한 겸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하게 여김을 당연히 생각지 않으셨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육신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에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신은 누구인가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을 만족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의 팍스 이스라엘의 시대를 다시 열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메시아상에 부합하지 않았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예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인간의 능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마저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그들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편협했고 그들의 눈이 보고 싶은 것들에만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죠.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예수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중요한 질문,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더 이상 답하기를 멈춰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미 자신들이 맞는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성급함이 그들의 삶을 작은 박스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다시 살아났다 하였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헤롯의 귓가에 들어왔을 때 헤롯은 자신이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그 또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나사렛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다르지 않죠. 제한된 자신의 이해와 경험에 예수를 끼워 맞춰서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라 그렇게 예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경험과 이해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만 의존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명확하고 다른 이견은 있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기 시작할 때 그 시기가 가장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시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를 만난 나사렛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또한 헤롯이 그러했듯이 고정관념과 편견과 자신의 작은 경험의 우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시대는요, 과도기적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역시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넓고 크게 보면 교회의 전통적인 존재가 당연시 여겨지던 시대를 지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50년, 6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한 곳에서 놀라운 속도로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100년 전과 50년 전과 비교해서 교회는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시대에 그 시대에 맞는 건전하고 신선한 신학적인 입장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의 관계를 만들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방향이 어디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변해가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요한은 구약의 시대의 끝자락에 서서 예수께서 불러오시는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낳은 자들 중에서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놀라운 인물인 이유는 두 시대 사이에 과도기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또한 그것을 감당해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왔던 시대와 새롭게 다가올 시대의 중간에 끼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일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방식으로 예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이해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할 일을 예수께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예수여, 당신이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기는 한 겁니까? 그런데 왜 제가 생각하는 메시아상,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있던 그 메시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신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여, 난 당신이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묻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확정성 속에서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십시오.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 대답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목적, 그 하나님의 콜링을 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며 밝히셨듯이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나는 다 하고 있고 그 길만이 예수의 길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요한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요한이 예상하던 그러한 메시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역할, 즉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역할을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린 세상과 타협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참뜻, 사랑을 통한 새 생명을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서 풍성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늘 맞추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메시아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나는 예수를 통해 어떠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대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